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 영혼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익을 누리며 또 힘을 얻고 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청종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영혼을 먹여 주시옵소서. 힘이 부족하고 둔한 자가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실 때 이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지혜로 하나님의 진리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기독교 복음이 얼마나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는 더 뛰어나신 제사장에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8장으로 가면 더 좋은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9장으로 가면 더 좋은 성소에 대해서, 그리고 10장으로 가면 더 좋은 제사에 대해서 순서를 따라서 증거해 나가면서 기독교 복음이 구약 유대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것이며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 순서를 따라서 복음의 영광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의 주제는 더 뛰어나신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뛰어나신 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 더 뛰어나신 제사장이 계시는 유익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9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제사장을 가진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다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라고 하는 이 제목 아래서 히브리서 7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그리스도는 어떤 면에서 더 뛰어나신 제사장이신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더 뛰어나신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가 증거하는데 어떠한 측면에서 그리스도는 더 뛰어나신 제사장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구절을 따라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더 뛰어나신 제사장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계통,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훨씬 더 탁월하신 제사장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흥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이 주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5장 11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책망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주고 싶은데, 성인들이 먹는 고기를 주고 싶은데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라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책망하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 다른 말로 하면 아마 사도 바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단단한 음식이란 바로 멜기세덱에 관한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진리를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태가 너무 어린아이 상태에 있어서 그것을 설명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 그는 크게 탄식하였고 그래서 5장 11절에서 6장 마지막까지의 많은 지면들을 할애하면서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 내가 던져주는 내가 제공해주는 이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그렇게 권면한 후에 이제 7장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단단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먼저 우리가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때요. 그는 왕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시편 110편 시편 110편은 한 절 다윗의 시편에 한 구절 잠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창세기 16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매우 신비로운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는 히브리서 7장에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기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렘 왕이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는 의의 왕이었고 평강의 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은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인물에게도 왕이며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역사에서 유일한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만이 오직 왕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유대의 왕 우시아의 비극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26장에 보시면 이 우시아가 왕으로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는 매우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문둥병자로 남은 여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인 그런 특별한 지위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왕이며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인물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단들은 꼭 이런 부분들을 성경이 지극히 제한적인 정보를 주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에 많은 모형들이 있고 그림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는데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당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이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형의 그림자에 초점을 맞춰서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신비한 해석을 준다. 나만이 신비한 해석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거짓 선생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멜기세덱이 얼마나 뛰어난가가 아니라 성경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기를 원하는가, 그리스도의 어떠한 부분들을 전달하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장 3절에 보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아주 이단들이 좋아하기 딱 좋은 그런 구절들이에요. 그런데 이 원리를 무시하고 멜기세덱이 뭐 그리스도와 동등한 하나님과 동등한 인물이라고 해석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 전체의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 자신의 증거와 같이 구약은 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그 선언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사실은 성경이 의도적으로 멜기세덱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얼마나 많은 족보가 있습니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쭉 족보들이 있잖아요. 그냥 몇 장을 족보로 할애하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족보를 감추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3절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라는 이 설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잠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의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장비가 계속 꺼지는데 또 꺼졌어요. 뭐 특별한 걱정은 없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어제 녹화해놓은 영상을 아마 보면서 예배하고 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왕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면요. 평강.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말입니까? 평화, peace. 이 평화가 어떻게 오는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화평, 평화는 공의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에 평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은 진정한 공의가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불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의가 실행되고 먼저 공의가 실행되면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사야 3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공의가 없이 평화만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공의는 원하지 않으면서 평화만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화는 피상적인 평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십자가에서 집행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실행되어야 그 땅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억울한 자들 또 그 죄로 인해서 불의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진정한 공의의 실현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평화가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인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인물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렸고 멜기세덱은 십일조를 받고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별로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그 자부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생각인데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고 아브라함은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십일조를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여기서 십일조가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제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십일조가 율법 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그래서 신약의 교회에는 더 이상 구속력이 없는 제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구분하는 것, 이 안식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로 대체되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십일조는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기 최소 430년 이전부터 실행되던 제도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 때부터도 십일조가 있었고 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라고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독교 일부의 사람들이 안식일이 폐지되었다, 뭐 십일조가 폐지되었다 그러는데 그것은 성경을 상세하게 연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렸고 더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 아직 출생도 하지 않았던 레위, 이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되죠.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렸다고 히브리서 7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단단한 음식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한 원리를 배우는가 하면 아담의 원죄가 어떻게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되는가를 그 하나의 원리를 우리가 배웁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레위는 아직 출생도 하지 않았고 이삭도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렸을 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허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에 있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렸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동일하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그의 후손들도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 아담의 씨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그의 범죄에 동참하였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숙제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여러분 3장 1절에서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그런 그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7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그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복음 진리를 들을 때, 성경을 읽어나갈 때, 성경을 묵상할 때 깊이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 진리들을 곱씹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주시는 그 양식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 진리를 통해서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 삶에는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이 10장 32절, 12장 3절에 또 한번 나오는데요. 생각하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측면에서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신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뛰어나신 제사장이시다고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진리를 증거합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뛰어나신가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측면에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보다 그리스도는 더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신가를 네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레위 제사장들의 약점, 한계를 히브리서가 11절 이후부터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위 자손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혈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히브리서가 증거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은 혈통을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죽었을 때 그 다음에 누가 대제사장이 됐는가 하면 엘르아살이라는 아들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엘르아살은 장자는 아니었지만 이 아론의 장자 나답 그리고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다가 먼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아들 가운데 장자였던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취하게 되었고 또 엘르아살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학자들의 그 추산에 의하면 약 83명의 대제사장이 세워졌다고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혈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닙니다. 오늘날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도덕적인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더 탁월한, 더 유능한 사람들이 있는데 혈통을 따라서 그 기업을 물려주었다고 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라 본문 16절에 보면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수행하시기에 가장 탁월하신 능력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레위 자손 대제사장들보다 더 탁월하시다고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직무도 일시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대제사장의 직무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보다 탁월하십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 제사장 직분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살펴보면서요, 번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그 명령 가운데 하나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명령을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상고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 그들의 제사를 방해하지 않고 항상 그들이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회개하며 나올 때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는 것이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의 대제사장의 직무는 중단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날 병원 응급실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특히 어릴 때 그 밤에 아파서 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뭐 응급실도 없고 약국도 없다 그러면 사실 이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가겠죠. 뭐 그럼 뭐 부모들이나 또 뭐 가족들이 이렇게 아플 때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도 응급실의 불은 꺼지지 않는 것이죠. 누군가 아픈 환자가 와서 언제든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근데 이런 시스템이 없다. 밤에 아프면 고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죽으면 그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까지 잠시 동안이지만 그러나 그 직무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인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한 측면에서 더 뛰어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레위 제사장들은 여러 차례 제사를 드려야 했고 또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본문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는 자신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제사장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해야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을 날마다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대제사장이십니까? 그리스도는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고, 그리고 단번에 드린 그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원하고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고 그리스도는 단번에 드리신 그리고 그 효력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제사를 드리시는 더 뛰어나신 탁월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요. 레위 계통 제사장들은 온전함을 이룰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의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었으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함을 이루시는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입니다. 11절과 19절 말씀인데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바람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장 큰 바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라면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싶다.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싶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그 백성들과 만나시는데 이 예배가 온전치 못하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현재와 미래의 축복을 온전히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에 있어서 온전함, 완전함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소원이 될 것입니다.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에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가 있었다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조차도 레위 계통 제사장들의 가장 탁월한 시대였다라고 생각되는 다윗 시대조차도 다윗은 온전함이 결여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며 온전한 제사장의 필요를 시편을 통해서 밝힙니다. 시편 110편 4절인데요.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 시대에 성전이 이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지어지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 레위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조차도 다윗은 더 온전한 제사장, 더 온전한 제사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것을 시편 110편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또 시편 110편이 말하고 있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온전함, 영어로는 perfection이라고 하는데 온전함, 또 완전함 이렇게 뭐 번역할 수 있겠죠. 이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양심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완전함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케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죄의 오염이 남아있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지도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안식을 경험하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된 상태를 기대하며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일에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단적인 증거가 이사야 29장 1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사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레위 자손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에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완전함을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에 완전함을 주시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이 측면이 이제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의 완전함과 예배의 완전함이라고 했는데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진 그 제사,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실패하였다고 히브리서 7장 18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사람들의 그런 기준에 따라서 많은 수양과 재물을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웅장한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예배자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완전함을 원하시고 찾으시는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예배의 완전함을 이룰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그 백성들은 온전히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은 여러 번 훼파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기까지 하는 그러한 비참한 역사를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더 뛰어나신 제사장이시라고 이 완전함을 이루시는 제사장이시라고 말씀하면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시는 능력과 불멸의 생명을 가지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을 온전히 해주시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히브리서 7장 2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문맥에 따라서 좀 해석해 보면요. 아마 이렇게 해석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케 하실 수 있으니. 제가 요한일서를 조금 전에도 한번 인용을 했는데요. 요한일서를 다시 한번 인용해 보면요.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누가 나아가 하나님과 사귀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완전케 된 자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전히 그 마음에 죄의 오염이 남아있고 양심에 또 마음에 자유함과 평강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과 양심에 보배로운 핏부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과 양심의 깨끗함을 얻고 자유와 확신을 얻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을 머리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체험이 되어야 하고 날마다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자손 제사장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지성소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성막 밖에서 제사장이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지켜만 보았을 뿐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까지 이끌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뛰어나신, 더 탁월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그 유익은 무엇인가? 이 대제사장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비로소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영광을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을 통해서 화려한 언변을 통해서 그렇게 충분하게 아시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러한 본문 앞에서 제가 얼마나 초라한 선일교자인가를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여러분의 지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가 담고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느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를 마치면서 골로새서 1장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골로새서 1장 20절과 22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와 같은 진리를 머리로 알았는데 이 진리가 경험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에 마침내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가까이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송할 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로, 하나님의 임재에 더 가까이로 나아가시는 그 삶을 다 경험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벅찬 감격과 이 벅찬 이 영광을 하나님 어찌 인간의 어눌한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요한계시록조차도 이 땅의 보화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릴 뿐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기에는 참으로 부족함이 많은 언어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밝혀주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곱씹고 묵상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는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